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인 경우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지내고 또 월요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끔 돌아오는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이틀 동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은 그래서 하던 설교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관련된 본문으로, 하지만 크리스마스 주제는 아니고요.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좀 가지고 와서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약간 하울이 난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합시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 신뢰를 주었어야 되는 사람이 배신했고, 그래서 내가 계획했고 소망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결혼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내가 거기서 담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상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건 그 자체로 배신이고, 그 사람의 신뢰, 나를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의 사람은. 보통의 사람은 여기서 하는 반응들이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받길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이 처벌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보복 심리가 들겠죠. 그렇죠? 요셉에게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보복 심리가 다 불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여자가 이런 일로 드러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보기에 그건 과도한 처벌이었고 좀 불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불이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 나 이거 바뀌면 신경 쓰여. 하지 마. 지금 딱 된 것 같아.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의로운 행동이었다로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나타나서 뭘 요구하세요? 데리고 와서 키워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나름 한 걸음 양보했거든요. 요셉은 나를 한 걸음 배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 걸음 배려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끊는 것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요셉의 신혼의 아름다운 장면은 사라지고 돌봄이 시작되죠. 그렇죠? 아내를 데려다가 이 임산부를 돌보고, 그렇죠? 아이를 낳고 이 과정들과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도 좀 고단한 상황들이 생겼죠. 이제 출산 시기가 임박했는데 나라에서 뭘 명령해요? 출산 시기가 임박했는데? 임박했는데 국가제도에서 원적지,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이기보다는 부모님의 고향이죠.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원적지에 가서. 그러니까 딱 이게 출산 시기랑 겹쳤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임산부를 데리고 출산 임박한 임산부를 데리고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고단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한 일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무슨 기차를 타고 하루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뭐 반나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가서도 고단한 상황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풍경이죠. 여러분 갑자기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으니 온 나라가 지금 이동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낯선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왔으니까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도 다른 데로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되게 서로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겨우 숙소를 구하고 마부간이죠. 아이를 낳고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과정이죠. 그리고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요셉은 되게 고단했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목숨이 위험해.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요? 이민이요? 450km 육로로 걷고 나귀 타고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그렇죠. 되게 고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고단한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태어난 마을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대부분. 이 인간관계가 내 인간관계고요. 여기서 주어진 직업이 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관계와 직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완전 다른 나라로 가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이민은요, 너무나 고단한 것이에요. 부유한 사람의 이민과 가난한 사람의 이민은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부유한 나라의 사람이 가난한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이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 부유한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거기는 편견이 있고요. 재정적 압박이 있고요. 기회에 닫힌 기회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당시 사회는 어느 지역이나 개토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은 그냥 다 이방인이었어요. 의심의 존재고 배척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민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살던 곳, 하던 일 다 정리하고 이 아이와 이 아내를 데리고 450km, 며칠을 걸렸을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보다 가서 더 힘들었겠죠. 그렇죠? 가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뭐 목수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뭘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자였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육체노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 혹은 이민자들의 지역에 가서 먹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이 이집트의 생활이 제일 고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겨우 이제 이민 생활에 적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가라. 어딜? 이스라엘. 그리고 갈릴리 쪽으로 가. 갈릴리요? 네. 또 가죠, 이제. 다시 와서 다시 처로를 다시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교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 들었던 아 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삶의 어느 지점에서 아, 왜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하지만 40일 후에 그가 부활하신 거, 성령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세상이 바뀐 거, 자기 또 다른 하늘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봅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예수 내 아들이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까지 보고 세상을 떠나시죠. 자기가 한 수고가 어떤 의미인지 눈으로 보지 못하신 상태에서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고단한 삶을 살았다. 마리아랑 정원에서 인생이 말린 케이스죠, 사실. 마리아랑 결혼, 정원만 안 했으면, 그렇지? 마리아랑 정혼을 하는 바람에, 야, 여러분, 그때 무슨 자유연애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정혼했겠어요? 그 당시가. 이렇게 약간, 그렇잖아요. 다 중매고, 추천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굴 몇 번 못 봤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랑 정혼을 하는 바람에, 내가 꿈꾸던 신혼이란 게 있었는데, 임산부를 데리고 와서 시작하고, 나는 이민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집트에 가서 이민을, 이민에서 나름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기술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육체 노동으로 이 가족을 부양하는 삶을 산 게 요셉의 인생의 90%란 말이에요. 힘드셨나 봐. 일찍 돌아가셨어. 이 요셉의 고단한 삶. 두 번째 요셉을 보는 관점이 있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영혼구원의 은혜에서 내면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의 은혜라고 해서 내 삶의 목표성과 방향성이 설치되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돌보심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돌보시는 은혜예요. 요셉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모두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명의 은혜를 받았죠. 첫 번째, 요셉에게는 영원권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 요셉 하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만큼 내면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여러분 성경의 장면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요셉의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 인생에 신앙을 도약시킨 순간들과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거나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내 인생의 도약점이 된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신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고 내 인생의 계기가 되죠. 지금 요셉에게 누가 찾아와요? 꿈에 현몽하였다고 표현하지만 요셉은 그걸 실제처럼 경험하죠. 천사가 찾아오죠.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얘기한 핵심 단어가 세 가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죄자유의 은혜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자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개념으로 들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깊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깊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 영혼의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되게 무슨 내가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무슨 성령이 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라고 정보적으로 전달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시점에, 이 날에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기는 이 시점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셉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주 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빛나는 순간, 내면적으로. 언제세요? 이만큼 돼요? 집사님은 언제 제일 은혜로우셨어요? 뭐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 결혼 전에 천사가 저를 찾아오셔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도 한 두세 번 더 오셨는데, 뭐. 그리고 그 다음엔 목자들이랑 동방박사라는 분들이랑 영적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고 뭐 간지나잖아. 어? 깊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요셉은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죠. 요셉이 정말 받은 은혜는 뭐예요? 영원권 은혜보다 더 깊게 받은 은혜가 사명의 은혜죠. 하나님이 뭐 요셉에 맞춰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네가 이 사명에 내가 이 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콜링하시는 거잖아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소개하시기.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선지자들이 해오던 일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선지자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도 참여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이랑 모세랑 다윗이랑 엘리야랑 하던 일이 좀 있는데 네가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할래? 이런 거잖아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태어난 것은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진짜 그 엘리야와 하던 일이 있는데 같이 하자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야.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는 거야.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바뀌는 일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다. 세상이 바뀌는 일이야. 지금 하나님 없이 세상이 난장판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사람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 일이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간 세상이 바뀌는 일을 내가 선지자들과 쭉 함께 해왔는데 그 일을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네가 그 일에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배역은 뭔가요? 네 배역은 뭐냐 하면 너는 메시아의 보호자야. 그게 네 배역이야. 나무 3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데 나무 3번. 여러분 동방박사만 해도 사실은 그 연극에서 해내는 거잖아. 근데 너는 어떤 배역이야? 메시아의 보호자야.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중요한 일이지. 글이 완성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데 그 단계를 하는 거야. 되게 귀중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걸 뭐 배송하는 사람이 있고 홍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네가 그 작품을 가지고 거기에다 딱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야. 메시아의 보호자야.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을 바꾸실 건데 이 아기 예수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야. 누가 이 아기 예수를 돌봐야 돼. 그 사역을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이고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인데 그 일의 제 배역이 메시아의 보호자라고요? 야, 메시아의 보호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웹툰 많이 보시면 이런 보호자는 보통 뭐예요? 기사잖아. 뭐 칼 들고 뭐 용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팔 하나 잘리고 뭐 이런 건데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그럼 어떤 액팅을 해야 되죠? 라고 하니까 뭐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아니었어도 네가 원래 하던 건데 조금 고단하게 하면 돼. 원래 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하고 이걸 했을 거잖아. 네가 일해서 네 가족을 먹여 살렸을 거잖아. 그걸 조금만 고단하게 하면 돼. 해외도 잠깐 갔다 와야 되고 이사도 좀 있을 거고 그게 네 역할이야. 아니 난 어차피 기술자로 살았을 거고 어차피 가족을 부양했을 건데 이걸 좀 더 힘들게 하면 이걸 조금 더 고단하게 하면 내 이 행동을 메시아의 보호자로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이런 걸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똑같은 걸 해도 그걸 내가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화살을 쏘는 행동을 해. 나는 그냥 이걸 땡겨서 이걸 놓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국궁장에서 하면은 취미생활이.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장을 향해서 날려서 내 이 화살이 적장의 오른쪽 눈에 명중해서 이 군대가 퇴각한다면 내 이 행동은 나라를 구한 행동이야. 근데 난 사실 맞을 줄 모르고 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는 그게 영광이죠. 내가 메시아의 보호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쵸? 내가 하는 행동이라는 건 되게 작은 행동이야. 그냥 나가서 목공 일을 하고 뭘 만들고 고치고 팔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행동이야. 다른 사람은 다 하는 행동이야. 근데 나의 이 행동은 그렇게 사용하시겠대. 이게 뭐예요? 이 요셉이 받은 사명의 은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참했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며 내가 이 역할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산다는 건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삶에서 굉장히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모두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명의 은혜를 요셉이 받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은혜를 받나요? 요셉은 돌보심의 은혜를 받죠. 그렇죠? 요셉도 돌보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돌보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매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지금은 애굽으로 피할 때야. 지금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야.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돌보심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돌보심 은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뭐예요? 도우심의 부분들이 있죠. 물론 고단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을 찾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하심이죠. 목자들을 보내서 이 두 부부를 위로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메시아닉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서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외롭게 낯선 곳에서 두 어린 부부가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고단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자들도 보내주시고 동방박사들도 보내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하고 있는 사명, 네가 지금 고난하겠지만 이 사명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축하해주고 노래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네요. 그들 위로하시는 거죠. 그들 위로하시는 돌보심이 있네. 이건 뭐 제 사견인데 동방박사가 줬던 선물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그게 개꿀이었겠죠. 제 생각엔 이집트 초기 정착비로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 이거 대대로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당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은혜. 목자가 와서 말로 축하해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내가 천사를 봤다. 되게 감사하다. 내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황금을, 요셉 입장에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하잖아요. 요셉은 돈 걱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제 사견에는 상금과 유관과 요락에 갖고 있는 그 가치적 의미가 너무 중요하지만 돌보심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요셉에게 되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여유롭게 풍요롭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요셉을 정서적으로 위로하시고 했던 돌보심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원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나갔는데 네가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사명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갔는데 때에 따라 함께 돌보시는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아니, 두 가지가 다 맞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액센트를 찍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 은혜롭지만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고단하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보이십니까? 은혜롭지만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삶을 보는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으로 하나님 삶을 바라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요셉처럼 고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클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고단한 건 나도 싫죠. 좀 더 편안한 게 좋아요. 하지만 저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니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적용해야 되죠. 첫 번째, 은혜의 시선으로 삶을 보십시오. 은혜의 시선으로만 삶을 보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번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단하지 않은 게 좋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은혜여서 내가 내 삶을 볼 때 고단하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선물처럼 느껴지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 해를 어떤 시선으로 돌아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환경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또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관점으로 환경의 관점으로 볼 때 전부 다 환경이 나으셨습니까? 너무 잘된 일이죠. 축하드릴 일이에요. 하나님 돌보심 있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대립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돌아볼 때 연초보다 지금 내가 더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연초보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내가 연초보다 삶의 방향성이 좀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연초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면서 인생길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걷는 걸 내가 이제 조금 더 아셨습니까? 그럼 너무 잘된 일이죠.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올해를 시작할 때보다 환경적으로 어려우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나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또 함께 줄 걸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연초보다 은혜에서 멀어지셨습니까? 내가 내면에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고 내가 그래도 작년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방향성이 흐려졌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사라질 것처럼 그런 이상한 세속적 자신감이 나를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상황적으로 안 좋아진 것보다 더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삶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환경의 관점으로도 바라보나 그보다 더 크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워야 합니다. 내 삶도 요셉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상황적으로는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상황적으로는 좀 고단한 상황들이 됐을지라도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양보했는데 열 개를 요구하는 것처럼 아니 가만히 끊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데려오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연결해서 얘기하면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을 유지해야 은혜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환경보다 환경의 관점들이 우선되면 방금 말했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은 건들지 말죠.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할 텐데, 아, 난 결혼 건드는 건 좀, 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망가뜨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건 좀, 이 사람이 은혜의 관점보다 환경의 관점이 우선되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 못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민은 아니다. 아, 내가 이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베들레헴 갔다 올 수 있고 애도 키울 건데 이민은 아니죠. 하나님. 내 삶을 통째로 흔드는 건 아니지. 그건 내 삶을 다 버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저는 이집트에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민은 아니다. 딴 거 할게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가혹하세요? 아니, 이런 여자를 데려온 것도 내가 지금 환장할 지경인데 이민을 가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열 번 양보해서 이 여자를 데려왔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 쫙쫙 풀려야지 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민을 가라고. 입술 꽉 깨물고. 하여튼 난 안 가, 애태는. 뭐. 천사를 보내서 지키던 알아서 하세요. 은혜의 관점보다 환경의 관점이 우선되면 내가 은혜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같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는 안 갔겠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환경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다른 어떤 행보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형님들 어떤 정서의 관점이나 관계의 관점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환경의 관점, 내가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여튼 내 마음이 이래, 난 뭐 화가 나니까 나한테 손해가 돼도 이렇게 할 거야, 난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난 이렇게 할 거야, 욕망과 관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여러분, 그런 각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 해야 된다? 은혜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계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소명과 부르심을 주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걸음이 깊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을 바라보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신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 환경적인 것이 라고 하면 황금도 딱 뭐 이런 게 있어야, 유향무량 이런 느낌, 이렇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점검될 때 이 관점에서 여러분 한 해가 다시 한번 정돈되고 새로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중심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의미들이 있지만 그건 또 내일 얘기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막상 크리스마스 이브는 요셉에겐 되게 고단하고 외로운 날이었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날 요셉이 막상 했던 행동은, 요셉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부담감과 외로움 속에서 만삭의 아내, 출산에 임박한 아내는 내 뒤에 길에 서 있고 나는 숙소를 마련해야 되고, 근데 숙소가 도무지 없고 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고 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고, 그래도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 아내에게 작은 방 하나를 구해주지 못해서 마구간에 처소를 마련하고 그래서 출산의 과정을 감당하는 요새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리아에 대한 미안함,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 고단함, 그게 요셉의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요셉에게 닿을 수 있다면 요셉에게 위로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야, 넌 혼자가 아니야. 200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널 응원해. 수백만 명이 널 응원해. 네 그 순간을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해. 네 그 하루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마구간인 거 큰 문제 안 될 거야. 사람들 그거 약간 분위기 있어서 더 좋아해. 그거 갖고 모형도 만들 거야. 네 배역도 그래도 주조연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아이들이 그 연극을 반복할 거야. 교회들마다. 요셉은 꿈에도 몰랐겠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아씨,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그 하루의 의미를 요셉은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하루를 보내시지만 그 하루가 크리스마스에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내는 그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엔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넓은 결에서 요셉과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그 문을 두드리는 하루를 보면서 거절당하는 하루를 보면서 결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실패 결국 고장 마구간을 보내서 내 무능력함에 조금 위축되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아니야 너 오늘 너무 잘했어 충분히 대단한 거야 이거 절대 나쁜 게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박수치며 응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형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게 외롭고 고단해도 분명히 천사들이 박수치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시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일 수도 있다 이 순간이 그 묵상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